방금 소개받은 안과의사 김동혜입니다. 아마 의사라는 직업이 그 다른 일 안 해도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고 보람도 있고 뭐 좋은 직업인 것 같아갖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을 넘고 보니 이미 퇴직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요즘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보면은 항상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돈을 어떻게 쓰면 행복할까 그런 것을 찾아서 떠났고 그 일이 좋아서 지금까지 24년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말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에 한국에서 수술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돌아간 길들이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 같았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천문학자나 물리학자가 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고 보니까 부모님도 선생님도 또 주변의 어르신들이 다 야, 그 의대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의대를 가면 어떻겠느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대에 지원을 했고 원서를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재수를 하면서 결국은 제가 선택해서 의과대학을 가게 됐고 의대를 졸업하고 또 인턴이 된 다음에 이제 전공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안과를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또 아셨어요? 근데 또 떨어졌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렇게 매번 떨어지고 매번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낙심을 하게 됐고 그대로 군대로 쫓겨가듯이 떠나야 됐습니다. 군복무 대신에 시작한 곳이 이제 꽃동네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꽃동네에서 근무하는 중에 그 모교에서 안과 교수님들이 꽃동네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곳에서 무료 개안 수술을 하러 오셨던 것이었는데 당시 꽃동네에서는 그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사체를 서울로 실어 보내서 그곳에서 안구를 적출하고 각막 기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그때 제가 마침 그곳에 있으니까 네가 가르쳐 줄 테니 안구만 적출해서 보내도록 해라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안과 의사가 되기도 전에 안구를 적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안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지만은 사실 이렇게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도 또 하기 싫은 일도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전공의 시절에는 환자를 보고 뭐 수술을 하는 이런 일들보다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뒤치다꺼리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꽃동네에서 살면서 누군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는 수도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레지던트로서 비록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하자 그렇게 일하면서 4년 동안 대학 교수가 되려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교수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취직한 병원이 무의촌에서 이동병원 사업을 하는 그런 병원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취직한 병원이고 전공을 마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고 제가 수술을 혼자서 하는 것을 잘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술을 해야지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억울하고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모시던 교수님, 유명한 백내장 수술 잘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상황이 이런데 저희 병원에 오셔서 백내장 수술 세미나 같은 걸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초청을 했고 교수님이 허락하셔갖고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실에서 여러 선배 의사들 앞에서 이제 수술을 몇 번 하셨는데 하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저에게 김 선생 일로 와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덜덜덜 떨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한 명을 간신히 잘 맞췄는데 그 교수님께서 잘하네 김 선생 계속해봐 그러면서 손을 바꾸고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임 선생님들도 다 따라 나가셨고 결국은 제가 혼자 남아서 백내장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병원에서 하는 무이촌 이동병원 사업들도 사실 그 선임 선배들이 가기 싫어할 때마다 제가 대신 가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공의 시절도 봉직이 시절도 사실 힘든 시기가 많았지만은 이런 굳은 일을 계속하고 꾸준히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를 야전형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사로 만들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사실 IMF가 오고 그러면서 병원도 사장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명동에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침 그 IMF가 그때 딱 끝나가면서 라식 수술이 막 시작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강남역에까지 병원을 만들고 열심히 정신없이 돈을 벌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인생이 한 번 또 이렇게 뒤집어졌던 것은 2001년도에 9.11 사태가 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TV 뉴스에서는 매일 전쟁의 소식과 분노와 공포와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처음으로 테러와 전쟁이 벌어지는 중동과 이슬람 세계가 궁금해지고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이슬람 선교 세미나에서 파키스탄에서 병원 사역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곳의 의료 현실을 듣게 됐습니다. 환자들도 많은데 병원도 약품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종교적인 차이가 또 큰 벽으로 있어서 환자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폭력과 전쟁이 아닌 나눔과 봉사로 행복하게 좋게 지내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알고 가는 거냐. 왜 굳이 그 위험한 데를 가느냐. 뭐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2002년도에 구정에 시간을 내서 파키스탄을 방문했고 거기서 직접 어렵고 힘든 그 안과 환자들의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고 하지만 환자들은 한국과 같은 백내장이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여기저기에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종교적인 벽도 있고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의사라고 제 앞에 와서 천을 벗고 눈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과 의사인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강남역에 있는 병원을 팔아버렸습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강남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강남 병원을 팔았냐. 그때 저는 파키스탄의 환자들 보면서 꽃동네가 생각이 났고 무이촌에서 진료했던 그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곳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을 판 돈으로다가 파키스탄에 보낼 수술 장비들을 사고 어렵게 장비를 통관시키고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갔는데 파키스탄에 첫날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텅 빈 진료실에 앉아서 내가 괜히 왔나 괜히 생돈을 썼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환자 한 명을 수술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는 소문은 낙타가 전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아지니까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갖고 다음날부터 환자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안될 때는 날 한국에서 온 낯선 의사를 경계하던 얼굴들이 활짝 펴지고 온 동네가 잔치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눈이 보이기 시작한 환자들의 표정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수술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파키스탄에 30번 넘게 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실명예방과 의료봉사를 하는 국제실명예방기구 NGO 비전케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24년간 40개국에서 자원봉사 의료진들과 함께 찾아다니면서 수술하고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많지만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라오스에 갔을 때는 공항에서 수술 장비들을 통째로 압수당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온 날도 있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현지 안과의사들이 우리 밥그릇이 뺏긴다고 정부의 기관에 이야기해서 우리 팀이 수술을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정부에서 허가서류를 안 내주는 이런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하게 저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모로코에서 갔는데 허가를 다 된 것을 못하게 해서 이틀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틀 동안에 사흘치 수술 환자를 100명 넘게 하면서 정말 밤늦게까지 모든 팀원들이 함께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버티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허리를 다쳐서 비행기에 실려온 적도 있었고, 갑자기 쇼기 와서 응급실에도 두 번 실려갔었고, 그리고 4년 전에는 암수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미루지 못하고 수술 받고 조용히 또 짐을 싸고 수술하러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암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누워있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가? 아직 수술받지 못하고 남겨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떡하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가지 못해도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현지 의사들과 의료진들을 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꽃동네에서 저는 나도 아플 수가 있고 나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언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거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때에는 끝까지 내 쓰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들어도 현장에 가서 행복해지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감각, 그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전케어가 직접 진료하고 수술하는 환자가 전 세계 40개국에서 3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훈련하고 가르친 의료진들이 치료하는 환자는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 훈련된 현지 의료진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제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인생이 예정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라는 걸요. 남들이 보기엔 돌아간 것 같고 뒤처진 시간 같았던 순간들이 사실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문학자가 되지도 못했고 대학 교수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소명을 찾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됐고 돈보다 더 귀중한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명과 재능은 처음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 시간을 견뎌내는가입니다. 남들이 피하는 일들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결국 나의 쓰임을 만듭니다.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길이 넓어지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그 쓰임이 세상을 바꾼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가나에서 만난 19살 소년 매튜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걸어가다가 차가 튕긴 그 돌에 맞아서 한쪽 눈을 거의 잃을 뻔한 청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분명히 안구를 적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뭐든 해야 할 것 같아서 제발 이 아이 눈은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 함께 수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술보다 그 후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감염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늘 마음을 졸이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한 달 전에 현지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튜가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사진 속 아이는 이제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요. 만약 제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갔더라면 저는 그 소년 매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안과의사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세바시도 15분이고요. 오늘은 육체의 눈 대신 마음의 눈이 조금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뜻대로 안 되는 길 위에 계신다면 너무 빨리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닫힌 그 길이 여러분을 바꾸고 누군가를 살리러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 결국 누군가의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